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국제기구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 대변인은 이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오는 8일에서 25일 사이에 인공위성 광명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IMO가 회원국들의 2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전기철 해사 감독국 국장 명의로 이 기구에 서한을 보내 발사 예정 날짜와 로켓 낙하 구역을 밝혔습니다. 특히 발사 시간은 평양 시간으로 오전 7시에서 12시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도 이날 VOA에 김광철 북한 최신상이 지구관측위성인 광명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외교 채널을 통해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위성의 가동기간이 4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TU는 북한에 구체적인 추가 정보 제출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2017 회계연도에 5,830억 달러의 국방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2일 러시아와 중국 등 경쟁국들의 공세에 맞서고 중동의 순위파 무장세력 ISIL과의 전투에 집중하는 내용의 국방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내년도 국방 예산 지출에 필요한 중점 도전 과제들로 러시아 중국과의 갈등, 북한과 이란의 위협, 그리고 테러 위협 등 다섯 가지를 꼽았습니다. 미군은 특히 ISIL 격퇴를 위해 내년에 75억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50%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여기에는 공습에 사용될 4만 5천여 개의 위성 유도 방식의 지능형 폭탄 구매 등을 위한 18억 달러의 예산이 포함됩니다. 카터 장관은 이 밖에 해저와 인터넷 가상 공간, 우주, 전자전에 대비한 장기 위협들에 대한 예산을 확충할 것이라며 신종 어뢰에서 무인 잠수함에 이르기까지 각종 해양 무기 구매에 81억 달러, 사이버 관련 예산에 70억 달러를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을 소탕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2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ISIL 대응 방안을 위한 20개국 장관급 회담 개막 연설에서 국제사회가 리비아와 이라크의 안정화를 좀 더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ISIL이 막대한 석유 자원을 가진 리비아를 장악할 위험성을 지적하면서도 새로운 통합정부에 대한 합의가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유세 현장이 2일 북동부 뉴햄프셔주로 옮겨갔습니다. 전날 대선 첫 관문인 아이오와주 당원대회에서는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공화당 후보 중 1위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민주당 후보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크루즈 후보는 아이오와의 기독교인들의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업고 선거운동을 벌여 설문조사 1위를 이어가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이겼습니다. 뉴햄프셔주 당원대회는 다음 주 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이오와주에 비해서 뉴햄프셔주 유권자들은 종교적 성향을 덜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뉴햄프셔주의 설문조사에서 트럼프 후보가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후보 중에서는 버니 샌더스 후보가 클린턴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력설인 춘절을 앞두고 중국 남북 광저우 기차역에 10만 인파가 운집했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날씨로 인해 광저우역에서 기차가 제시간에 출발을 못하자 고향을 가기 위해 기차역에 나온 10만 인파가 10시간 이상 추위에 떨었습니다. 일부 승객은 기차표를 구하기 위해서 기차역 광장 주변에서 노숙을 하기도 했습니다. 광저우 공항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3천여 명의 인력을 광장 주변에 배치했습니다. 중국에서 춘절 연휴는 공식적으로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입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는 8일에서 25일 사이에 서해상으로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기구에 통보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했습니다.
This morning we received a letter from the DPRK Minister of Post and Telecommunications, Mr. Kim Kwang-chol.
한국 청와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우선순위를 두고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10년 전 주장했던 북한의 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 제한에 대해 달라진 견해를 밝혔습니다. 당시와는 환경이 달라진 만큼 강력한 대북 억제가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는 8일에서 25일 사이에 서해상으로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기구에 통보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이 광명성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국제사회에 전격 통보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소재 국제전기통신연합은 북한이 2일 지구 관측용 광명성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This morning we received a letter from the DPRK Minister of Post and Telecommunications, Mr. Kim Kwang-chol.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산제이 아차랴 공보국장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김광철 최신상이 오늘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를 통해 가동기간 4년에 지구 관측용 광명성 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을 알려왔다면서 이번 위성이 비정지 궤도에 머무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차랴 공보국장은 이어 현재로선 필요한 정보가 다 제공되지 않았다면서 국제주파수 등록원부에 등재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북한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차랴 공보국장에 따르면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위성 간 전파 충돌 방지 등을 목적으로 전 세계 위성의 위치 정보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위성 발사 계획을 밝히면서도 주파수와 궤도 등 자세한 정보는 생략했습니다.
The missing information is about the frequencies of transmission, the parking slot of the satellite, even though we imagine that this is a non-geostationary orbit.
북한은 이날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 해사 기구 IMO에도 같은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국제 해사 기구의 나타샤 브라운 공보 담당관은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으로부터 지구 관측용 광명성 위성을 8일에서 25일 사이 발사하겠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말하고 북한이 IMO에 보낸 위성 발사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해당 지역과 시간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했습니다. 북한이 국가해사감독국 전기철 국장의 명의로 국제기구에 보낸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8일부터 25일 사이 평양 시간으로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를 발사 가능 시점으로 지정했습니다. 자료는 위성 1차 추진체가 한국 태안 앞바다 부근에 떨어지며 인공위성의 보호덮개인 페어링은 제주 서쪽 해상에 낙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 추진체의 낙하 지점은 타이완 남쪽, 필리핀 북쪽 해상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자료에서 전기철 국장은 국제해사기구 성원국으로서 국제해사기구 총회 제17차 회의 결의 706호에 따르는 조항들을 준수할 의무로부터 출발하여 위성 발사 예정 날짜와 시간, 그리고 예상되는 위험 구역 좌표를 알린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에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국제기구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자국의 위성 발사가 기상 예측 등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유엔 안보리의 잇따른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인공위성 발사 역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것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체 발사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군 당국은 최근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서 차량과 사람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해 왔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무책임한 도발이라며 더욱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금지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This act would violate numerou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y utilizing proscribed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엄청난 위반인 4차 핵실험에 이어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북한 핵실험 직후 발언을 상기시키며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행동에 책임을 물리고 압박 강도를 계속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이번 통보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신속하고 단호한 메시지가 북한에 전달될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latest announcement further underscores the need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end the North Koreans a swift, firm message.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취한 이 같은 조치를 또 다른 무책임한 도발이자 국제 의무에 명백한 위배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이날 국무부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와 국제사회가 추가적인 제재를 통해 불안정한 행동을 일으키는 북한 지도자들이 진정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강력히 행동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우선순위를 두고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정보사항이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된 가운데 발사장에 가림막이 설치돼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정 대변인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수시로 회의를 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군사 대비 태세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10년 전 주장했던 북한의 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 제한에 대해 달라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와는 북한의 위협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강력한 대북 제재가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이일 워싱턴에서 2017 회계연도 국방예산에 관해 연설한 뒤 가진 문답에서 10년 전 주장했던 북한 미사일 기지 선제 타격에 대해 달라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당시 입장이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당시는 환경이 달랐다고 대답했습니다.
Well, that was a different circumstance then. It was a test launch a missile, and our policy was that we weren't not to tolerate it. And
10년 전엔 타격 대상이 북한 미사일 기지였고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용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그런 제안을 했었다는 겁니다. 카터 장관은 민간인 시절이던 2006년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워싱턴포스트 신문 공동기고문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용인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 타격 의지를 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날 그러나 지금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이 심각한 위협이며 군사 분계선 근처에 배치된 북한군의 규모와 북한 정권이 공을 들이고 있는 특수전 병력 등 모두가 심각한 사안들이라며 10년 전과는 달라진 안보 환경을 지적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의 승리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매우 맹렬하고 격렬한 전쟁이 될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반드시 한반도에서 강력한 억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성공했다고 주장한 수소폭탄 실험에 대해서는 성공한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at they were as successful as they may have.
카터 장관은 그러나 이런 결과에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손에 탄도미사일과 결합된 핵무기가 있고 북한 정권의 이상한 행동도 여기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심각한 위협이란 겁니다. 카터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 안보에 대한 다섯 가지 도전들을 언급하며 세 번째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Third challenge is North Korea, a hardy perennial, a threat to both us and to our.
카터 장관은 특히 북한을 반복해서 문제를 계속 일으킨다는 의미로 질긴 단연생 식물에 비유하며 북한은 미국과 동맹에 모두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런 이유 때문에 주한미군은 당장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를 매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북한 외에 미국에 대한 다섯 가지 점증하는 도전으로 유럽 내 러시아의 공격에 대한 억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지역 안정과 재균형 유지, 이란의 위협 억제, 그리고 과격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인 ISIL 등 테러리즘의 척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2017 회계연도 예산을 이런 점증하는 도전에 대한 대응과 해저, 사이버, 우주, 전자전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2017 회계연도 예산으로 5,830억 달러를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오는 9일 각 부처의 예산안을 공식 발표합니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핵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어제 평양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우다웨이 특별대표는 이날 오후 항공편으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고위 관리가 북한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 대표의 방북은 특히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비공개로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을 방문한 데 뒤이은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이에 따라 우다웨이 대표가 6자회담 재개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토대로 북한 당국자들과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다웨이 대표는 김계관 제1부상과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부상 등 북한의 외무성 고위 관리들과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북한의 6자회담 차석 대표인 최선희 외무성 미국 담당 부국장도 최근 베이징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예민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북한은 사드 논란을 부추겨 국제사회의 비핵화 압박을 모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31일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기도를 노골화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이어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 전략적 우세를 차지하며 압박해보려는 미국의 책동을 강 건너 불보듯 방치할 나라가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이보다 하루 전인 30일에도 미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를 다그치고 있다며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고조시켜온 주범은 미국이라고 강변했습니다. 한국의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이며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를 잇따라 비난하는 것은 핵 이슈를 사드 이슈로 전환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발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과거 냉전 시대와 같은 미, 한, 일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를 이끌어내려는 계산된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중관계 전문가인 김홍규 아주대 교수입니다.
북한은 제4차 핵실험으로 야기된 대북 제재 국면을 그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의 구도로 국면 전환을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드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거기에 대항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을 이렇게 분리시키면서 이 갈등을 부추기면 부추길수록 북한한테는 유리하다고 판단할 겁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연구위원도 북한의 비난은 사드 자체의 위협을 느껴서라기보다는 중국과의 전략적 이해를 부각시킴으로써 북중 관계를 복원하고 대외 고립을 돌파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한반도 배치가 사실상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정부가 최근 들어 사드 배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데 대해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지난달 26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중국의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것으로 한중 간 신뢰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2일 서울에서 기자들을 만나 사드 배치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사드 배치 결정은 앞으로 러시아의 대외 정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고려될 것이고 이런 결정이 한러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견제와 압박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북한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을 설득을 해가지고 대북 제재를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미일에서 좀 더 발언을 조심하면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건 달라지지 않죠. 북한의 비핵화지만 중국과 좀 더 대화를 해가지고 전략적인 이해를 좀 더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아주대 교수도 중국이 한국 정부에 대해 미중 간 전략 게임에서 미국의 편승한 전략을 굳혔다고 판단할 경우 북한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며 북한도 이런 국면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용하려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뒤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으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사실상 공론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군 당국자들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이용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네, 적의 탄도미사일 방어에 초점을 맞춰서 다양한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사정거리와 속도, 크기, 성능이 다양한데요. 따라서 이에 대응한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는 게 핵심입니다. 탄도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기 때문에 상승과 중간 또 종말 단계에서 모두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이론적으로도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려면 상당히 높은 기술이 필요할 텐데요.
네, 탐지에서 요격까지 매우 정교하고 다양한 방식이 동원이 됩니다. 미국은 우주와 지상, 해상에서 미사일을 탐지 추적해 요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은 명령과 통제, 전투 운영, 원활한 통신망 구축이 필수입니다. 이 때문에 미 전략사령부와 북부사령부, 태평양사령부 등 다양한 사령부와 관련 기관이 작전에 참여하고 있다고 미국 미사일 방어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데는 이 레이더가 필수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네, 미 공군은 서부 캘리포니아주와 영국 또 그린랜드에 각각 기존의 성능을 개량한 조기 경보 레이더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조기 경보 기능과 추적 또 목표물을 분석해서 데이터를 공군에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또 알래스카에 있는 코브라데인 레이더와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뿐 아니라 먼 거리에 소형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ANTPY-2 고성능 X밴드 레이더가 핵심 기능을 수행합니다. 여기에 이동은 느리지만 작전 능력이 탁월한 대형 석유 시추선 모양의 해상 X밴드 레이더 또 두 개의 정찰 위성을 가동해서 탐지하는 우주 추적 감시 시스템 이지스 전투함에 장착된 SPY-1 레이더 등이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언급해 주신 ANTPY-2 X밴더 레이더,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던 레이더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별도 또는 사드와 함께 가동되는 레이더인데요. 탐지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 레이더는 전방 전계와 종말 단계 두 종류가 있는데요. 특히 전방전계 레이더는 조기에 미사일을 발사를 탐지해서 매우 정밀한 정보를 본부에 제공합니다. 또 복수의 센서가 탐지 영역을 크게 넓혀서 전투 공간 확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교란 능력까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탐지 거리는 1200km에 달합니다. 그래서 ANTPY-2는 미군이 가장 신뢰하는 레이더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그런데 이 외에도 탐지 기술과 관련해서는 계속 장비들이 개발되고 있다고요?
네, 미사일 방어국은 웹사이트에서 신기술이 도입된 여러 장비를 개발 또는 시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발사 단계에서 포착해서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는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요격 후에 잔해로 인한 타격 등 2차 피해를 크게 줄일 뿐 아니라 다음 단계 미사일 방어에도 탐지 시간을 벌고 정교하게 조율할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기 때문이란 게 미군의 설명입니다. 특히 무인기와 우주에 기반을 둔 센서 보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적외선으로 미사일 발사 순간을 바로 포착해서 지상기지에 정보를 보내거나 직접 요격까지 할 수 있는 무인 글로벌 호크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글로벌 호크는 이미 실전 배치됐고 한국과 일본은 구입 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네. 자, 이제 탐지와 추적을 했다면 직접 요격을 하는 그 체계도 역시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상과 해상 또 우주 요격 체계가 있습니다. 해상은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어가 대표적인데요. 이지스 전투함들이 해상에서 순찰하면서 모든 종류의 탄도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해서 요격하는 체계입니다. 특히 다른 미사일 방어 체계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파괴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알래스카주의 포트 그릴리 기지와 캘리포니아주의 반덴버그 공군기지, 다른 지상발사 중간 단계 미사일 방어기지, 그리고 사드의 화력 통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도 담당을 합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이제 이런 능력을 갖춘 이지스 함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몇 척이나 미국에 있습니까?
네, 미 해군에 따르면 이지스 무기체계를 갖춘 전투함은 1월 현재 총 80억 척입니다. 순양함이 22척, 또 구축함이 62척입니다. 미 해군은 이런 이지스 전투함이 탄도미사일과 대공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미사일 방어국은 2014년 말 현재 5척의 이지스 순양함과 이지스 구축함 28척 등 총 33척이 이런 동시 전투 능력을 갖췄고 이 가운데 16척이 태평양 함대에 배치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장거리 미사일 요격 능력을 더욱 강화한 SM-3 블록 2A를 일본과 개발 중인데 내년까지 개발을 완료해서 2018년에 현장 배치할 예정입니다.
예. 자, 해상 요격 체계, 이지스 무기 체계를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지상 요격 체계는 어떻습니까?
네, 지상 발사 중간 단계 방어 체계와 또 최신 하층 지상 방어 요격 체제인 패트리엇 3 그리고 한반도 배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사드가 대표적입니다. 지상 발사 중간 단계 방어 체계는 우주 공간에서 적의 중장거리와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입니다. 지상에서 대기권 밖으로 발사된 요격기에서 다시 분리된 타격체가 미사일과 충돌하는 방식인데요. 미군은 이를 기존의 30개에서 44개로 늘려서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주의 기지에 배치하는 계획을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상방어 요격체계인 패트리어3는 미 육군의 주력 무기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패트리어3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하층 지상방어 요격체계입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크루즈미사일, 전투기를 모두 요격할 수 있는 체계죠. 특히 정밀 레이더를 통해서 100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식별해서 타격할 뿐 아니라 이동식 배치가 가능해서 다양한 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미군은 하층 방어인 패트리어3와 사드를 통해서 지상에서 겹겹이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패트리어3와 사드를 통해서 이중으로 여러 겹으로 방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사드는 위력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사드는 대기권 안팎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는 유일한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게다가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타격할 수 있고 방어 범위도 훨씬 넓습니다. 한두 도시 정도를 방어할 수 있는 패트리어3와 달리 지역 전체를 방어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ANTPY-2 고성능 X밴드 레이더를 통해서 적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어 비대칭 탄도미사일 위협을 막는 최고의 무기체계란 게 미군의 설명입니다. 북한이 재래식 전력이 노후화돼서 비대칭 무기 개발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미군 관계자들은 탐지가 어려운 이동식 미사일 개발에 우려를 표명해 왔는데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최선의 무기체계가 사드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특히 높은 고도에서 적의 탄도를 직접 맞춰서 파괴하기 때문에 대량 살상 무기가 지상에 떨어지기 전에 파괴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강점도 있다고 미사일 방어국은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철 기자와 함께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거부한 채 핵능력 고도화를 통해 핵 보유국 지위 확보에 주력해왔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김정은 시대 핵 정책이 김정일 때보다 과감하고 위험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기습적인 4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김정은 체제의 핵정책이 과거 김정일 때보다 훨씬 과감하고 공세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핵정책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던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는 달리 핵 보유를 제도적으로 공식화하고 핵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핵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입니다.
근본적으로 크게 다를 게 없는데 김정은이 훨씬 더 과감하고 국제사회 이런 거 중국이고 이런 걸 신경을 덜 쓰고 더 리스크 테이킹을 과감하게 하는 거죠. 김정일보다는 더 위험합니다. 김정은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는 아예 핵 경제 병진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계속 하겠다고 이미 다 공식적으로 커미트를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약속한 대로 그냥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핵 능력이 증강될수록 그 사람들의 입장은 더 강화되는 거죠. 더 굳어지는 거고.
실제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비핵화 대화는 거부한 채 핵 능력 강화를 통해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데 국가 역량을 집중해왔습니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집권 직후 헌법 전문에 핵 보유국임을 명시한 데 이어 이듬해 새로운 국정 목표로 경제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채택하고 핵 보유에 대한 법제화 작업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당시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발언입니다.
오늘 전원회의에서는 현 정세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켜 나갈 때 대한 주요한 문제를 토의 결정하였습니다.
사실상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대내외 천명한 것으로 핵 보유국 지위 확보를 통해 정권 안정을 도모하고 취약한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전옥현 전 한국국가정보원 제1차장입니다.
김정은의 체제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실적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뭘 이렇게 점수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체제 위기 조정을 통해서 체제 결속력을 높이는 것과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럼 이제 핵무장을 완성시켜서 자유력을 갖췄다라고 자기가 헌법에 명시한 핵경제병진으로 성공했다라고 북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성공 안 해도 그 길로 가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선전하기가.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명시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 자신들의 기존 주장을 뒤집은 것으로 스스로 약속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9.19 공동성명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실제 핵 보유국 법령에서 자신들의 핵무기는 정치적 흥정물이 아니며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핵 억지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핵무기 사용에 관한 최종 명령권자와 공격 대상까지 명시하고 핵무력 중심의 전략전술 완성을 강조함으로써 핵을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북한은 핵보유국 법제화 작업과 함께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기술적 향상에도 주력해왔습니다. 2013년 병진노선에 따라 6년 전 6자회담 합의로 불능화했던 영변의 5메가와트 흑연 감속로를 재가동한 북한은 이후 지난 4년간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지난달 7일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의 북한 4차 핵실험 관련 국회 국방위 보고입니다.
원자폭탄보다 100배 내지 1000배의 파괴력을 갖기 때문에 북한의 핵능력의 고도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현재 네 번째까지 핵실험을 했는데 핵무기의 어떤 성능을 고도화한다든지 소형화한다든지 하는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북한이 SLBM의 성공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현재 북한이 약 40여 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국방부가 9.19 공동성명 발표 이듬해인 2006년에 추정한 30여 킬로그램보다 10킬로그램가량 늘어난 겁니다. 한국의 국방부는 또 북한이 무기용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기 위한 농축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며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전략군을 설치해 비대칭 전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다고 한국의 국방부는 평가했습니다. 한국 군당국과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보유를 최우선 국가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자신들의 시간표에 따라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핵 전문가인 김태우 전 한국통일연구원장입니다.
사람이 밥을 먹게 살듯이요. 핵 보유를 하는 나라는 핵실험을 계속해야 합니다. 핵무기를 발전시키고 성능을 테스트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소위 핵군사력 운용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핵실험을 해야 돼요. 북한이 그 강대국들처럼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을 개발해서 핵실험을 하지 않아도 핵무기 관리, 성능 점검, 또 개발에 문제가 없을 때까지 할 겁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조직, 시설 등 모든 기반을 갖추고 있는 셈이라며 인도나 파키스탄과 같은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서 미국과 군축회담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실제 4차 핵실험 이후 연일 미국의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그러나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네 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하며 강력한 핵개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북한에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의 기자회견 발언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금년도 외교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6자회담 틀 내 5자 간 공조를 통해서 대북 압박을 강화해 나가면서 한미일, 한일 중, 한미 중 등 삼각협력도 창의적으로 활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6자회담 한국 출석 대표로서 9.19 공동성명의 이행 조치를 담은 213과 13 합의를 이끌어냈던 천영우 전 외교안보 수석은 핵을 포기하는 것이 갖는 것보다 이익이라고 판단하기 전까지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란 핵 문제에 기울인 단호한 의지와 노력을 북핵 문제에도 보여야 한다고 천 전 수석은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이 전 세계에서 경제적 자유가 가장 없는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미국 유력 언론과 민간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인데요. 북한은 22년째 경제 자유에서 전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내 경제적 자유가 세계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헤리티지 재단과 경제전문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1일 발표한 2016 경제 자유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은 조사 대상 178개 나라 가운데 178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헤리티지 재단과 월스트리트 저널이 경제 자유지수를 조사해 공개하기 시작한 지난 1995년 이래 22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올해 북한의 경제 자유지수는 100점 만점에 2.3점에 그쳤습니다. 반면 조사 대상국들의 평균 지수는 60.7점, 또 북한이 속해 있는 아시아 지역의 평균은 59점이었습니다. 경제 자유 지수는 법치주의와 규제의 효율성, 정부 개입, 시장 개방 등 4개 항목에서 경제 활동과 관련된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가로막는 정부 규제의 정도를 측정해서 매겨집니다. 보고서를 발표한 헤리티지 재단 측은 1인당 국민소득과 경제성장률, 민주주의, 그리고 빈곤 퇴치 등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가치와 경제 자유지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 관련 총평에서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억압받는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법치주의 부분에서 뇌물이 북한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고 중앙정부와 노동당 그리고 군대가 외화벌이 부분에서 경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 개입 부문에서는 효율적인 세금 체제가 없고 나라의 자원이 국방 부분에 쏠린다는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그 밖에 규제의 효율성 면에서는 중국에서 식량과 에너지를 지원받는 북한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전히 경제 각 부분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관리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시장 개방 부문에서 북한 경제가 국제경제로부터 고립된 상황에서 몇몇 북한 내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투자가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올해 조사에서는 중국령 홍콩이 88.6점으로 22년 연속 경제적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되는 나라로 뽑혔습니다. 홍콩에 이어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스위스 그리고 호주가 순서대로 순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오른 11위를 기록했고 한국은 27위로 지난해보다 두 단계 올랐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은 각각 144위와 131위로 하위권에 머물렀고 쿠바는 점수가 29.8점으로 북한 다음으로 경제 자유지수가 낮은 나라로 평가됐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매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인 부부가 한국의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장대현 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I will miss you so much. Have a safe trip.
지난달 28일 워싱턴의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 모임에서 소개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한국 부산의 탈북자 대안학교인 장대현 학교 학생들이 미국을 방문 중인 미국인 선생님에게 보낸 것입니다. 장대현 학교는 한국의 정규 학교 과정에 적응이 어려운 탈북 청소년을 위해 지난 2013년 11월 설립돼 정식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입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쇼티 의장은 영상 속의 탈북 청소년들이 그리워하는 미국인 교사 두 명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25년을 기독교 목회자로 살아온 58세 미국인 남성 루이 갈로 씨와 그의 아내인 57세 전직이 교사였던 리사 갈로 씨입니다. 갈로 씨 부부는 이 모임에서 장대현 학교와 자신들의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2년 전 북한 문제와 탈북자들에 대한 자신들의 관심을 북한 자유연합 수전 숄티 의장에게 밝혔고 숄티 의장을 통해 장대현 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한국행과 무급봉사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했지만 마음에 끌림이 있어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And we went to Korea and we went to the school. We met Pastor Lim and the students and immediately we knew that this is what we were supposed to do.
지난 2014년 10월 장대현 학교를 처음 방문하는 순간 이곳이 자신들의 사역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갈로 씨 부부는 이 학교의 처음이자 유일한 원어민 영어 교사입니다. 이들은 영어와 성경 등을 가르쳤지만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건 탈북 과정에서 경험한 충격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해 학생들을 마음으로 입양했다고 말했습니다. 갈로 씨 부부는 장대현 학교에서 지난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무급 교사로 일했습니다. 일주일에 5일 영어를 가르쳤고 방과 후 수업에도 참여했습니다. 또 주말에는 10대 청소년들을 가르쳤습니다.
We work 5 days a week and we have either 2 or 3 periods that we teach different levels every day. And then
두 사람은 정규 수업 외에 자신들이 고안한 교육 방법을 병행했는데요. 가상으로 시장을 차려놓고 달러화로 미국의 시장 경제를 가르치고 성탄절, 추수감사절, 할로윈 등 미국의 공휴일과 전통 음식을 영화 등 자료를 통해 가르쳤습니다. 루이 씨는 학생들이 매우 재미있어 했고 특히 명절 전통 음식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Oh yeah, very very interesting. Oh, they're, and they're always asking us, so what kind of food are you eating for the holidays?
Like our Thanksgiving, we did a whole lesson.
루이 씨는 학생들의 심신 회복을 돕는 일이 가장 큰 도전이었다고 말했는데요. 탈북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전혀 없는 학생이 있었고 영양실조로 16살 나이에 겨우 연고치가 나는 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자신들을 매우 잘 따랐고 배우려는 의욕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루이 씨는 수업 분위기를 흥미롭게 만들고 아이들이 긴장감을 풀도록 하는 데 주력했고 아내는 학생들의 학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내 리사 씨는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지난해 성탄 연극을 떠올렸는데요. 18명의 학생들에게 연극에 필요한 옷을 구해 만들어 입혔고 무엇보다 학생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영어로 더듬더듬 성탄 연극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갈로 씨 부부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아이들에게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in the beginning, when we arrived, there were some students who we couldn't even make eye contact. And we would try to teach them and they had their head down.
변한 것은 북한에서 악마로 들었던 미국인을 처음엔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매일 사진을 찍어 보내고 문자를 할 만큼 가족 같은 사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영어 실력도 달라진 것 중 하나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고향에 대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지난해 8월 중국 여행 당시 백두산에 올랐는데 학생들이 북한 땅을 바라보며 서글피 울며 돌아가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갈로 씨 부부는 두 달여간의 휴식을 마치고 이번 달에 한국에 돌아갑니다. 탈북 청소년 학생들을 미국에 데려오고 싶다는 두 사람은 이들이 미국에서 미국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사람과 세상을 배우기를 바랬습니다. 루이 씨는 매일 학생들과 북한의 붕괴를 위해 기도한다며 그것이 한반도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로 씨 부부는 자신들의 모습이 1년 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마음이라며 학생들에게 보고 싶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Number one is I can't wait to get back to see you because we miss you terribly and we're so grateful for the pictures and the.
I'm here in America, but my heart is with you and I think of you every day and I really do miss you and I'm so proud that I get to.
두 사람은 북한 내 청소년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We care very deeply about you. That's why we're doing even what we're doing. And we pray for you every day. And we pray that someday you too can know.
북한 청소년들을 매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고 자신이 만난 학생들을 통해 북한 아이들이 얼마나 영리하고 귀한 존재인지 알고 있다며 통일의 그날 함께 자유를 누리며 배우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뷰오의 뉴스 장량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를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는데요.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9490kHz,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오전엔 맑다가 오후 들어 구름 약간 끼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9도, 낮 최고 영하 2도, 남포 최저 영하 8도에서 최고 영하 2도, 신의주 아침 최저 영하 9도, 낮 최고 영상 1도, 강계 최저 영하 18도, 최고 영하 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상 3도, 개성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상 3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영하 10도, 최고 영상 4도, 해산 최저 영하 26도, 최고 영하 8도, 원산은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상 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영하 8도, 최고 0도, 선봉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다소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조금 끼겠는데요.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2월 3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국제기구에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 대변인은 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오는 8일에서 25일 사이에 인공위성 광명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IMO가 회원국들의 2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전기철 해사 감독국 국장 명의로 이 기구에 서한을 보내 발사 예정 날짜와 로켓 낙하 구역을 밝혔습니다. 특히 발사 시간은 평양 시간으로 오전 7시에서 12시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도 이날 VOA에 김광철 북한 최신상이 지구관측 위성인 광명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외교 채널을 통해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가 2017 회계연도에 5,830억 달러의 국방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2일 러시아와 중국 등 경쟁국들의 공세에 맞서고 중동의 순위파 무장세력 ISR과의 전투에 집중하는 내용의 국방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내년도 국방예산 지출에 필요한 중점 도전 과제들로 러시아와 중국과의 갈등, 북한과 이란의 위협, 그리고 테러 위협 등 다섯 가지를 꼽았습니다. 미군은 특히 ISR 격퇴를 위해서 내년에 75억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50%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막기 위한 회담이 진행 중입니다. 유럽연합 측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 영국은 입장 차이를 좁히는 등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일 영국에 제시할 제안을 담은 합의안을 회원국들에 공개했습니다. 제안에 따르면 영국의회는 원치 않는 유럽연합법을 거부하기 위해서 유럽연합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또 영국 정부의 이주민 복지 혜택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이 방안은 다른 유럽연합 회원들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오는 18일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정식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음력설인 춘절을 앞두고 중국 남부 광저우 기차역에 10만 인파가 운집했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날씨로 인해 광저우역에서 기차가 제시간에 출발을 못하자 고향을 가기 위해 기차역에 나온 10만 인파가 10시간 이상 추위에 떨었습니다. 일부 승객은 기차표를 구하기 위해서 기차역 광장 주변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광저우 공항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3천여 명의 인력을 광장 주변에 배치했습니다. 중국에서 춘절 연휴는 공식적으로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입니다. 이 기간 중 중국 전역에서 연 인원 29억 1천만 명이 고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유세 현장이 2일 북동부 뉴햄프셔주로 옮겨갔습니다. 전날 대선 첫 관문인 아이오와주 당원대회에서는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공화당 후보 중 1위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민주당 후보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크루즈 후보는 아이오와의 기독교인들이 강력한 지지를 해서 선거운동을 벌인 뒤 설문조사 1위를 이어가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이겼습니다. 뉴햄프셔주 당원대회는 다음 주 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뉴햄프셔주의 설문조사에서 트럼프 후보가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후보 중에서는 버니 샌더스 후보가 클린턴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리아 난민인 것처럼 속여 유럽으로 들어오려는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최근 급격히 늘고 있다고 국제테러자문기구가 밝혔습니다. 국제테러연구기관인 트랙은 지난해 5월 이후 지금까지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등에 연계된 반군 41명이 가짜 여권을 사용하거나 난민인 것처럼 가장해서 유럽에 들어오려 시도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에만 난민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는 6건에 달했지만 관계 당국은 이 같은 사례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킬로헤르츠, 11990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킬로헬스,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킬로헬스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